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모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이 집회를 가득 채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이 이 집회를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당신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 모두, 여기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당신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를 여기서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좀 고난도 당하셨겠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바로 그러한 수고도 우리가 고난이고 결국은 영광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고, 우리는 그렇게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영광에 들어갑니다. 베드로 후서가 말해준 것처럼. 많은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줌으로 참석하는, 집회에 함께하는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렇게 말해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그의 부담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의 나라에, 즉 킹덤에 어떻게 넉넉히 들어가는가? 그의 부담은, 또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그의 마음속에 믿는 이들을 향한 그 목자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물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에게 세번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너는, 베드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처음에는 크게 확신 없이,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들을 돌봐라. 성도들을 먹이라. 그런데 또두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후였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예,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이제 됐겠지 했겠지만, 주님께서 또세 번째로 그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고, 나는 죽는 데까지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를 양들을 목자로서 치는 그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 후서만큼 전서는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고는 두 번째 편지를 쓸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전서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그렇게 베드로 전서는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해지고 그리고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나는 그러한 내용들 모두 다 일반적이고 그리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그것을 맛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있는 돌들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예전에는 길을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하심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단지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따르도록 한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죽음과 고난, 그것은 구속 그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그 발자취, 그것이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는 발자국입니다.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또 계속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실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장로들이 본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 물론 아주 놀랍습니다. 그러나 매우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서신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목표인데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구체적인 상세한 것이 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리의 목표는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는데 그 영광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정말 임박했다. 실제로 모든 사도들은 그렇게 다 말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한도 계시록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데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3장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곧 오시겠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또 2000년이 더 흘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200년? 아니면 20년? 2년?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어쩌면 2년이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2년도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다니엘 9장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면 9장 24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정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25절 62일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AD 70년에 일어난 일이지요.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69일에가 지났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27절. 자, 이 남은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추측하라고 하시지 않았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 70번째 주.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도 읽었고 또 70인역 성경도 그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을 읽으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업데이트하면서 다시 번역을 해 보았는데, 이 70번째의 마지막 주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여기에서 he, 여기서 그가, 이것은 그냥 누군가를 말하는 것인데 someone, 그가 언약을 굳게 하는데 이것이 7년 동안의 언약이 아니라 7년 동안의 언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가, 누군가가 굳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의 언약이 아니라 그냥 한 일의 동안 굳게 언약을 맺는 일이 있다. many, 여럿과 더불어 굳게 언약을 맺는다. 굳게 언약한다. 즉, 바로 그것이 한 일의 동안에 일어날 일이다.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의 언약이 아니라 이 마지막 한 주 동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확실히 아브라함 조약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도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어제 아침에 네타냐후가 지금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상으로서 아브라함 조약을 더 굳건히 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사우디 아라비아와 곧 맺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조약은 그것은 마지막 주의 시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그 조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사인 마지막 이레가 시작된다는 두 번째 사인은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27절에 말하기를 그 이레의 절반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즉 앞과 27절 앞부분 그 언약은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을 말하고 그 다음 이 짐승 제사에 관한 이 부분은 그 언약의 중간을 말합니다. 자, 중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9월 15일 날 아브라함 조약이 시작되고 2년 후 후죠. 2020년이었고 바로 얼마 전 2022년 9월에 5마리의 붉은 암소가 아주 완벽한 순전한 그 붉은 암소가 테라비브의 벵구리온 공항의 비밀리에 그쪽으로 수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인데 반드시 바로 붉은 암소의 이 송아지의 재가 민수기 19장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필요한 짐승입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이 온전한 5마리의 붉은 암소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그 모세 때 처음으로 드려졌는데 그 이후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마리의 순전한 붉은 암소가 텍사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텍사스에 있는 누군가 그 농부에게 어떤 부담을 주었고 바로 이렇게 붉은 암소를 키우도록 하셨습니다. 모두 1년 된 소들이고 그들이 9월 15일 날 수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우연일까요? 이렇게 동일하게 즉 아브라함 조약 이후에 2년 후에 동일한 그 시점에 9월에 이루어졌다는 게 5년일까요? 내년 2023년이면 그 암소는 두 살이 됩니다. 2년 된 암소가 됩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래서 너무 흥분이 되었습니다. 다시 붉은 암소의 재로 정결 예식을 예루살렘에서 드릴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성전, 터에서 드려집니다. 이미 번제단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냥 옮겨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 성전 장소에, 제대로 된그 장소에, 있어야 될 장소에 옮겨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두 가지 징조는 마지막 70번째 주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with many 여럿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조약의 이름이 아브라함 조약이라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 그리고 또 붉은 암소. 이렇게 수년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한 마리도 아니고 다섯 마리의 암소가 생겼습니다. 그중 다섯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온전하게 남겨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곧 오시겠습니까? 20년 후에 오시겠습니까? 2년. 아니면 2년보다도 전에. 최소한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또후 3년 반이 있지만, 전반부의 3년 반, 후에 오는 주님이 비밀스럽게 도둑처럼 오는 바로 그 재림, 그리고 남자 아이로서 들림을 받는 것. 물론 제가 100% 확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두 가지 요인이 다니엘 9장 27절에 성취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년이 채안 남은 것입니다. 아주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것이, 생각한 것이 맞다면, if, 전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약 이것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맞다면, 2년이 안 남은 것입니다. 2024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이제 2024년, 2024년이 위기라고 사람들이 말하지요. 정말 대단한 해일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 곧 오신다. 3장에서, 1장에서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했고 또 2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은 거듭났죠. 그러면 다 됐다. 그러면 모두 다 들림 받는다. 이렇게 많이들 가르치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을 구주로 받아들였고 거듭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문제 없고 다 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짓 가르침들입니다. 미혹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이 거짓입니까? 물론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전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침례 요한도 어떻게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천국, 즉 그의 킹덤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나라가,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그것처럼 복음은 단지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 전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그런데 이미 사도들의 시대에도 그러한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 그 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정말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참 선지자들을 반대하고 그를 대적하면서 다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경고하셨고 주님도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이 계실 때도 그랬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말을 전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등지게 했습니다. 주님이 계셨을 때조차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다르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후서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우리가 또 많은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요.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많은 거짓들 그리고 또 주류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또 전해지는 거짓들도 많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또 정치 지도자들 그렇게 여럿이 거짓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 부담.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짧으면서 요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꼭 이루도록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 주 곧 1장 11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1장에 이 모든 것을 적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1장에 여러분은 이 1장을 외울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큰 부담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놀랍습니다. 쉽나요? 그러면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 이 마지막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곧 그 몸을 떠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많은 것들을 그는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아주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지금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장 안에 이같이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물론 우리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것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후서가 없다면 무엇인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베드로 후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에서 교제를 할 때 또 다른 형제들도 교제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것들 정말 충분히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저는 저 자신에게 말하곤 합니다. 저 자신에게 자문해보고는 합니다. 베드로, 주님께서 너의 이름을 바꿔주시 않았느냐?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줬는데 왜 바요나 시모나 너는 여전히 너를 베드로라고 소개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는가? 특별히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사실 신약에서 주님께서 직접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서는 그것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결코 잊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베드로 아람어로도 그렇고 그릭 헬라어로도 그렇고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돌입니다. 베드로는 작은 돌입니다. 베드로는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물론 그의 동료들 중에서는 연장자였을 수도 있지만 그는 피럴, 페트로스, 작은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그는 그것을 잊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산 돌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모퉁이 돌, 기초돌이다. 그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왜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했는가? 아마도 그의 예전 이름을 너무 좋아해서일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을 바꾸지 않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름을 바꾸면 예전 이름으로는 돌아가지 않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그렇다면 그것이 베드로에게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새겨졌을 텐데 왜 지금 여기에서 이두 번째 편지에서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했는가? 그럴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베드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제가 베드로 입장이라면 저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고 지금 이렇게 인생의 말년에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도 뒤를 돌아보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과거는 좋았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게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 51편, 시편 51편이 생각납니다. 다윗은 썼습니다. 그가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하고 나서 그리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자기 어머니의 태 속에까지 거기까지 되돌아가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는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회개를 했는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그것을 그는 자기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떠한 예화를 들어서 얘기했을 때 다윗은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런데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죄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죽였지만 전쟁에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했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죄에서 이렇게 많이 변명을 합니까? 그렇죠? 뭐 특별한 잘못이 아니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기억했을 때 그는 정말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랍게 회개했고 정말 이 다윗의 시편처럼 이렇게 회개한 것은 없습니다. 그의 마음 깊숙이 정말 깊이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는 변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름 하나 바꾸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서류 하나 갖다가 사인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를 바꾸신다는 것은, 그리고 살아있고 보배로운 돌로 바꾸신다는 것은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변했습니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서른? 서른둘? 서른둘이면 이제 완전히 변했습니까? 그래서 보배로운 돌이 되었습니까? 보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저에게 당신은 80살이고 할아버지가 되었으니까 이제 다 변화되었겠네요. 보석이 되었겠네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리고 나는 죄인의 괴수다. 그는 유대교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 죄와 사망의 몸.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전부 다 잊었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그것이 떠올랐고, 그리고 그의 보혈, 물론 신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보배로운 피가 그 모든 것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근본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주님은 아직 우리에게서 그 일을 다 끝내지 못하셨습니다. 우리의 변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는 99% 성화되었다. 그것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벌레가 아마 나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방이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 애벌레에서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것이 올바른 정상적인 변화. 바울도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 제가 훨씬 젊었을 때 그것을 읽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당신도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힘써서 달려나가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서 그는 내가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왜? 베드로가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얘기했는지,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상기시켜 줍니다. 바요나 시모나, 육으로 태어난 시몬,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 속에 그 육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은 여전히 씨앗입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물론 그 씨앗은 영원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 그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순전한 그 순전한 그 말씀의 젖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어린 아기는. 그래서 자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라면 또 다른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도 계속 젖만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갓 태어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는 더 이상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어 자라라. 계속 더해져야 합니다. 더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편지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몬 베드로, 정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베드로에게 하이 시몬 한다고 해서 화를 내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시몬이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그 위대한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즉 save to the uttermost, 온전함에까지 구원을 받아라. 즉 이렇게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하루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협력하지 않으면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를 받습니다. 주님께 동역하면서 부지런하게 항상 우리는 그분에게 동역합니다. 그분과 기꺼이 동역합니다. 에녹이 얼만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까? 얼마나? 3일입니까? 30일입니까? 얼마였습니까? 얼마나 오래 그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300년. 여러분의 인생이 300살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300살을 살 수 없다면 여러분은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에녹처럼 되려면 우리는 몇 배나 더 부지런해야 될까요? 네, 계산해 보십시오. 그에게, 에녹에게 300년 동행했다면 우리는 몇 배나 더 빨리 자라야 합니까? 얼마나 더 빨리 자라고 변화받아야 합니까? 100배. 그런데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2년이 남았다면 얼마나 더 빨리 우리가 자라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바울은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는 그렇게 온전해져야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이 그분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다도 더 많이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를 봄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전화를 할 때도 전화하다가 통화하다가 화가 나면 바로 그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형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때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 조금 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함에까지 변화를 받습니다. 즉, 계속 우리의 존재에 무엇인가가 더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냥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베드로 전서와 또 비교해 보십시오.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베드로 후서 1장 2절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더욱 많을지어다. 몇 배나 많아져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100배나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에녹을처럼 되려면 그것을 뒤따르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는 이렇게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여러분 자주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는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지금 아기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이 자라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계속해서 무엇인가가 더해져야 합니다. 한꺼번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큼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몇 톤이나 먹을 수 있습니까? 저기 우리 에녹 아기가 있는데 에녹에게 몇 톤이나 되는 우유를 한꺼번에 먹이면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 우유를 아기에게 먹일 때도 이렇게 분량을 정해서 용량에 맞게 주죠. 한 이 정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더 늘려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용량이 그것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계속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지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하라 라는 말을 했고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지금 이 놀라운 베드로, 이 형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부였던 이 형제가 이제 주님의 종이 되었고 또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그렇게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이 사도는 유일한 the apostle, 그 유일한 사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 세대마다 한 사람의 사도들이 있다. 이렇게 사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유일한 the apostle이 아니었고 요한도 그리고 바울도 모두가 다 더라는 정관사가 없이 그냥 여러 사도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the apostle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the great high priest이고 the apostle 유일한 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 유일한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더를 붙일 수 없는 여러 사도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전하는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sent one,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의 동료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사도가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사도 아론입니까? 여러분은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당신의 사도가 되고 싶습니다. 유일한 the apostle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우리에게는 그러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사람, 사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곳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한 갈망이 있는가? 주님이 나를 보냈다. 그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이사야는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 하나님이 보낸 사도, 여러분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이 물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과 전혀 별개로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도들의 고백과 갈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의 종이고 그의 사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종이고 차이가 있다면 능력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은혜의 분량을 따라 다를 뿐입니다. 그것 빼고는 우리가 그의 종이라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했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렇게 섬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탤런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양이 우리가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님의 종이고 우리는 우리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또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바로 베드로처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기를,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쓴 이 부담,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암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